듀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영국 등 일부 나라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미국 동의 없이 안보리 소집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의 배후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SLBM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어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미국과 스위스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요르, 디디에 켈로 등 3명을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소속인 피블스 씨는 우주 진화에 대한 연구 업적을,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대학 소속인 마요르 씨와 켈로 씨는 태양계 밖에서 행성처럼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피블스 씨는 상금 91만 달러를, 그리고 마요르 씨와 켈러 씨는 91만 달러 상금을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홍콩이 현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현 사태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 생각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떤 조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시기 만든 긴급법에 따라 더 강력한 조처를 도입할지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발생한 시위가 거의 넉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람 행정장관은 지난주 시위대가 복면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이 발효됐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주말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상무부는 중국 내 위구르인들의 인권유린과 관련이 있는 중국기관 28곳을 어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제 첨단 기술 제품을 사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화국 등 공공기관들과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하이크비전, 다화, 아이플라이텍 등 민간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탄압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하이크비전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 조처에 반대한다면서 이 조처가 인권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제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 일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관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만나 새 무역협정안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새 협정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약 7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고 미국은 일본산 농산물 4천만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자동차 같은 민감한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오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한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세부 내용으로 먼저 검찰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조국 장관은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며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미 군축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회의 소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모색 중이며 북한은 몇 주 안에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은 중요했다며 북한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미북 간 대화는 중요했다며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계속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alks that were just held in Stockholm were important.
우드 대사는 7일 유엔 제1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북한과 가졌던 대화는 좋은 논의들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이 미국과 북한의 2주 뒤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개의 사안들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갖고 대화에 나왔고 진정한 진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 5일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대사는 아울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wholeheartedly to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북한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지에 대해 뭔가 결정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는 기복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후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future is bright for the DPRK if it's willing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And President Trump has made that.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미래가 밝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리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오랜 교착 끝에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 이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You know, we haven't heard the details. It seems like the U.S. side felt like things were moving along in the North Korea.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북 양측이 계속 소통하고 대화할 것을 독려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정상회담을 열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번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은 좋은 논의였다고 묘사한 반면 북한은 역겨운 회담이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You never know with the North Koreans and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늘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휴회가 끝나고 워싱턴 DC에 돌아가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나 국무부 관리가 현 대북 상황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얼마간 미북 간에 생산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합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미북 협상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수년 전에 비해서는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북 양측 간 어떤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2주 안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엔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북핵 역량의 완전한 제거는 최종 목표로서 합의돼야 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북핵 일부 역량의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단계들이 무엇이 될지는 협상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과거에 모두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나라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와 함께 시작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다음 조치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운반체계 개발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an you operate in a world to where there's a bilateral between the U.S., Japan, and U.S. and the ROK? You could do that. It's not optimal."
힐 청장은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미사일 방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청장은 그러나 그런 영향이 동등해지면 정보 공유 관점에서 훨씬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once they get on parity, then it becomes a larger issue in terms of data."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은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 연계성이라며 매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8개국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훈련 가공할 방패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If you can establish that sort of maritime connection and then extend that into the terrestrial base that NATO..."
연합훈련 대상국들의 해상 연계성이 지상 배치 요격 체계 등과 연결된다면 단일 개체의 해군보다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힐 청장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s a tough environment out on the peninsula, and we worked initially with General Brooks, now with General Abrams out there in theater to do that."
힐 청장은 최근 주한미군 연합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원격 발사를 시험했다며 발사대가 포대에 분리돼 전진 배치가 가능케 함으로써 전투 공간의 확장을 꾀하고 패트리어트 체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정보와 상호 통합돼 통합 전투 사령부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a combatant command again. Lots of flexibility. If you can then launch a Patriot missile using THAAD data and vice versa, that's a path.
또한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통합 운용이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두세 차례의 시험이 더 남았다며 주한미군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확장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일 바다에서 쏜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보당국의 소관이라면서도 시간이 흘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된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전력 등으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They are trying lots of different ways to not only launch but to deliver that kind of capability, and so we need to keep an eye on it. And continuing to assess that to make sure.
그러나 북한이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반 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와 관련한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시한을 상기시키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with unrealistic expectations.
특히 새로운 방안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probably developed this unrealistic expectation on the basis of the remark by President Trump.
또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합의를 열망하는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그런 판단이 지금의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이번 실무 협상의 결렬 이유로 꼽았습니다.
Well, I think it is really because of Kim Jong-un's unrealistic expectations.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 협상팀은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 절실하게 합의를 원하는 줄 알았던 김정은의 믿음은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실무협상보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anybody expected them to make progress. The only surprise is that North Korea And what I think is a little bit of drama.
다만 단 하나 놀라웠던 건 북한이 실무회담이 완전한 실패였다고 발표한 점이라며 상황을 극적으로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을 비난한 성명서를 낭독한 게 미리 계획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Kim Young-gil may have been under instructions to stage a you know very public display of unhappiness unless the U.S. came to the meeting prepared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이번에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지시받았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주말 동안 협상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북한 협상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미리 작정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Looking at what happened this weekend, it seems clear from the way the talks played out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to Stockholm with the intention of hearing the U.S. proposal and rejecting it.
처음부터 미국의 제안을 듣기만 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걸 표명할 의도였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 tactic that North Korea has used in the past to reject the proposal, no matter how reasonable it may sound to the United States.
이 같은 방식은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법이란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모든 과정이 북한의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all part and parcel of the North Korean game plan.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북한이 가진 노력을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국과 한국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며칠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 이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SLBM 실험을 통해 협박 외교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free to tes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아이언 전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한 게 실무 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is remarks have essentially given a green light to the North Koreans to conduct missile tests.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ICBM에 못 미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각종 도발을 해도 못 본 척하겠다는 인상만 줬던 겁니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이논 전 특보는 내다봤습니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는 발언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at statement was really a negotiating tactic.
또한 북한은 핵과 ICBM 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길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와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대화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제안처럼 2주 내는 아니겠지만 연말 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8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요구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로 성사됐습니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상의 문제로 8일로 연기됐습니다. 8일 열릴 안보리 회의는 오전 10시에 예정된 말리 유엔 평화유지군 안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두 차례 안보리 회의 소집에 이어 세 번째 소집을 요청한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앞선 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부대사입니다.
And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repeated provocative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인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거듭 규탄한다는 겁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7일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세 나라의 배후에 미국의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know well that United States is behind the impure move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을 경우 이는 북한의 주권 방어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should bear in mind that if they raise the issue of our self-defensive measures at the UN Security Council.
김 대사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안보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7일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지난 토요일 발표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 외에 덧붙일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북 실무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미한 공조를 비난하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는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조선 집권자가 수치스런 친미 굴종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산 무기 구입 책동으로 초래될 것은 남북관계 파탄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무모한 북침전쟁 연습이 남북관계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미한 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이 북한에게 소위 게임 체인저, 즉 판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이나 스텔스 전투기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는 위협 인식이 강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핵무기 말고 재래식 전력 증강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군 전력, 그다음에 감시 정찰하는 전력,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한미가 이런 긴밀한 연계 하에 이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북한이 체제 안전을 곧 최고 지도자의 생사 운명으로 직결시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이 북한 체제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만큼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체제 안전 보장은 김정은의 생명 안전 보장이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반입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죠.
김 대표는 더불어 북한이 큰 틀에서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미화 67억 3,1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 사업비 약 62억 달러를 들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도입 중에 있으며 7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후크 4대도 도입이 결정돼 올해 말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엔 사업비 16억 달러 상당의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 구매가 결정됐습니다.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갈수록 높아가는 한국의 안보 능력에 늘 불안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한국군 무력화에 미국의 전략무기 반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점점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며 갈수록 북한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뭐 이게 이제는 수십 년간 이래서 그게 잘 먹힙니까? 그리고 미국은 뭐 때문에 북한을 쳐들어가겠어요? 한국이 편에 들어서 쳐들어간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데.
한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직후 오키나와 주일미군 공군기지엔 고성능 감시 레이더가 장착된 미군의 핵심 정찰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 해당 정찰기 2대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SLBM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부형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행동으로 미국 입장에선 정보 자산을 움직이는 등의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 범위에 대한 두 나라의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이라고 로버트 리트왁 우드로 윌슨 센터 국제안보연구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리트왁 국장은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을 지낸 리트왁 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I think the problem in Stockholm was the same problem that emerged out of two summit meetings between President Trump.
스톡홀름에서의 문제는 미북 간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때 나타난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비핵화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는데 이 경우엔 다른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미군 철수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행위 종식 등이죠. 양측의 근본적인 이견은 얼마나 비핵화를 할 것이며 미국은 언제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I think that's really where we're at now, this impasse. And the United States has to make a decision, as does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해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새로운 책, 북한과 이란 핵위기, 전환 외교에서 거래 외교로에서 거래 외교를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한적 핵합의, 잠정 핵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보다는 제한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는 나쁜 상황을 악화하는 걸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동결할 것입니다.
저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환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ward both Iran and North Korea is transformational. It's transformational in different respects. Toward Iran,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이란 모두의 전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향후 핵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1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두 지키면 이란은 과거와는 완전하게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전환적 접근법은 덜 불명하지만 비핵화 과정 초반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씨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정권을, 2011년엔 리비아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북한은 봤습니다. 김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핵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 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신호로 읽으십니까?
Well, I think what it points to is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realistically offer a security assurance to the
북한의 발언이 암시하는 것은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현실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불간섭 선언, 불가침 선언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이후 북한은 그런 선언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의 조합으로 북한이 리비아처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건 비확산이 아닌 인도주의가 이유였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 숫자를 0으로 줄이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입장을 주저하면 북한 측에 미국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나 시설 유지를 허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y reaction to that understandable criticism is if the United States insists on that.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서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거래 외교를 추진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취했는데도 북한 핵무기 수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t's hard to say and North Korea is an opaque society, so we don't really know. You know, one can surmise.
북한은 불투명한 사회이기에 단전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국내적으로 권위를 강화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핵합의를 맺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급에서 정책적 관심을 이란에 쏟고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과는 합의를 맺을 수 없다는 견해가 반영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하길 매우 원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실무 협상 목표 중 하나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이었지만 비건 대표가 실제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실무진이 잠정 합의 쪽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hesitant to offer advice to the negotiators who are kind of immersed in the details of this, but I think that
추측이지만 북한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을 제안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정보 공개를 할지,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얼마나 할지 서로 재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할 것입니다.
더서에서 거래 외교는 강압적 개입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It's back to the metaphor of you know carrot and stick. It's what the political scientists
당근과 채찍의 비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학자들은 조건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죠.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해서 북한이 이 과정을 마칠 유인책을 계속 주는 겁니다.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북한과 이란 핵 위기 전환 외교에서 거래 외교로를 출간한 로버트 리트왁 우드로 윌슨 센터 국제안보연구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유해 가운데 4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5개 상자에 들어있는 유해의 유전자 감식을 모두 마쳐 확인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 모두 73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을 알아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당국이 55개 상자에 담겨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유전자 정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프로 실종자 확인국의 케네스 호프만 대변인은 7일 VOA에 지난 7월 말 국방부 산하 유전자 감식소로부터 이들 유해의 마지막 DNA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모두 502개의 DNA 시료 채취 결과를 갖게 됐다며 이제 모든 DNA 정보를 손에 쥐고 신원 확인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지난 3일 현재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한국전쟁 미군 유해 감식 현황 자료에는 이들 유해 가운데 37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프만 대변인이 VOA에 새로 공개한 자료에 따라 그 수가 3구 추가된 것입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힌 모든 한국전 참전 무명 용사에 대한 감식 프로젝트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며 2019 회계연도에 모두 73구의 한국전 미군 실종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와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들여보낸 정제류 양이 중국이 공급한 양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에 2,611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23,56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약 12,500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러시아 공급량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약 2만 4,3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데 이를 러시아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양과 맞먹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합산하면 약 4만 7,130톤으로 37만 2,300배럴에 해당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 2397을 통해 명시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약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한 정제유가 실제로는 100만 배럴이 넘는다면서 지난 6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 기상 조건이 나빠 북한의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이라고 국제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이 기구는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농작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이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최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0월호에서 현재 북한의 2019 가을 추수가 진행 중이고 10월 말에 끝날 것이라며 좋지 않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과 6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모내기와 조기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에 내린 폭우와 특히 9월 7일 북한에 상륙한 태풍 링링은 심각한 국지성 홍수를 일으키고 추수를 앞둔 농작물에 손상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올해 북한 경작 지역이 지난해보다 적은 데다 가뭄으로 남부 곡창지대에서 옥수수와 쌀 성장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 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AO는 9월 중순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이 지난 5년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작물 생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올해 4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강수량과 관계수가 부족해 쌀과 옥수수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해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 탓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 제임스 송 씨를 소개합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취재진과 제임스 송 씨가 처음 연결됐던 지난 2017년 11월
새로운 파트에 옮겨와가지고 파트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일해 지위가 좀 그런 모든 걸 맡겨준 데 대해서 회사적으로 옮겨와서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그래도 감사한 면은 많습니다. 두 단계 뛰었으면 많이 된 거죠.
그해 추수감사절은 송 씨에게 특별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향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또 다르게 뭐 이때까지 혼자서 뭐 이런 명절 보내는 것보다 같이 동양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그런 게 또 새롭죠. 외롭게 뭐 보내는 뭐 명절보다 훨씬 나오니까 뭐 감사하죠. 그런 분위기에서 또 7년 돼가는데 추수감사절 또 동양분들 같이 보내긴 처음이에요.
제임스 송,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너 어디냐? 너 내 말 이제부터 잘 들어. 밖에 나와서 네. 전화 받아.
밖에야 지금.
그래?
네.
너 여기를 미국을 살려고 왔으면 응?
네.
살려고 네.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 뭐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 하는 거 옆에 사람들 네. 얘기를 잘 들어. 그리고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좀 들어라. 너 운전면허를 교육받기로 했는데 뭐 그만두겠다고 네.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아니
오늘의 주인공 40대 탈북 남성 제임스 송씨.
나중에 제가 회사 적응이 되고 안착되면은 그 돈을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먼저 배워야 될 게 운전이거든.
알겠습니다. 무슨 사태야 그럼. 제가 이제 어쩌면 다 끝내면
있어. 우리 신랑이 집에서 제주에 나간다는데?
그래 물어보더라. 어떠냐고. 데리다 진짜 그 사람은 일반 탈북자 성격이야.
일단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남편은 아 내가 저 사기치든 사기당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탈북민들의 소식통 송씨. 구직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에게 정보를 나누며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는 송씨에게 이런 대화는 일상적인 것인데요. 1996년 탈북해 2010년까지 한국에 거주했고 2011년 11월 미국으로 온 탈북 남성 제임스 송씨를 만나봤습니다. 웬만한 체육관보다 커 보이는 대형 창고 건물. 외국인 남성이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 차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송 씨를 찾아왔다고 물으니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알려주는데요. 창고를 가로질러 밝은 형광등 조명의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눈에 띄고 바로 제임스 송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오셨어요?
저쪽에서요.
저기로 왔었어요?
네. 차로 가지고.
취재진이 송 씨를 찾아간 지난 6월 말 조지아주 지역의 공장들은 보름간의 여름 휴가철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사무실 일을 마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 아. 일하면 일하는 거죠. 먼저 가볼게요. 네. 그래요.
어우 더워라.
여기가 여름 셧다운이라.
여름 셧다운이라는 게 무슨 말씀?
근데는 6월하고 저 뭐야 항상 해마다 6월하고 12월 저 뭐 여름 휴 그, 아, 저 여름하고 동기 휴가를 줘요. 전체적으로 금리급제까지 다. 독립기념일이 끼었잖아요. 원래는 6월 1일 되는데.
이게 유급 휴가예요?
네, 유급인데 저희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는 미 전역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1915년 처음으로 포드 자동차 공장을 차린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조지아주 정부 인터넷 사이트 georgia.gov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4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금 혜택과 기차, 자동차, 배를 통한 자동차 운송이 매우 편하다는 이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면서 따라오면서 보니까는 여기 한국 계열사가 많나 봐요.
여기 한 120개 계열사가 돼요.
120개?
네, 저희가 관리하는 중계열사만 네. 한 7개 되고요, 한 8개.
이름이 또 아진, 우진, 네. 여기 또 만도.
네, 맞아요. 이 만도는 한라 그룹. 현대 한라, 예, 네, 한라 단계.
오, 여기 어디 좋아.
자동차 브레이크 만드는.
브레이크 만드는데요.
네.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 회사의 협력 회사만 100개가 넘고 독일의 고급 승용차 벤츠와 포르쉐, 영국의 로터스, 자동차 바퀴 디자인으로 유명한 PBS 등이 조지아주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는 등 조지아주 내 자동차 관련 업체만 3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만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매우 많고 조지아주 한인사회에서도 또 미국 정착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에게도 단순 업무에서 기술직까지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송 씨 역시 8년 전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미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만도는 자동차 브레이크 만드는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도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한 공장 안 노동자들이 앉아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송 씨가 소속된 회사에서 이 협력업체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거의 한 3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인연만 관리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네. 저희가 이것도 지금 제작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조립,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파일을 들고 지나가는 업체 관리 직원에게 납품 기일을 확인하는 송 씨.
안녕하세요. 저 정말 우리가 파레트 납품을 월요일날에 해드릴까 오늘 못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오실 때 직원들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이죠, 저요. 핵심적인 건. 직원 관리는 솔직히 제 소관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제가 범위가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막 가지고 나가는데.
뭐 여기다가 뭐 납품하고 뭐 아니면은 뭐.
납품도 하고, 이제 로봇 쪽도 관리하니까요. 이제 내일에는 자동차 차체 제일 큰 기아 자동차가 현대 제일 차체를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을 내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엄청 바빠요 주야.
주말인데.
네 주말 그 주말은 쉬는데.
송 씨는 취재진과 인사를 나눈 후부터 쉼 없이 협력 업체를 돌고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데요. 취재진과 대화를 나눌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옆에는 30대 탈북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는데요. 신분 문제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못했지만 송 씨는 이 청년이 한국 정착이 어려워 미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취재진과 동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다른 전화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8년이 넘게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송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민들도 있었고 이들을 돕느라 송 씨가 회사로부터 언짢은 소리를 듣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송 씨가 이동하는 시간이 되어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는데요.
여기 제가 11년도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맨 그냥 흑인들도 나와서 진짜 미국의 50개 주에서 뭐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밖에 안 간다고 그렇게 가난한 진짜 영 안 좋은 주였어요. 이미지가. 지금이요. 16년도 현재 뭐 그래도 지금 12권까지는 올라왔다고 마지막 12권에서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봐야죠.
이렇게 제가 사실 만나본 탈북민 남성분들 중에만 해도 네. 선생님 만나러 여기 와서 일 좀 하고 배우다가 나간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두세 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나 봐요.
네, 따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많아요. 여기서.
근데 형님은 한국으로 가셨다가 여기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속담이 있잖아요. 배운 게
조제주의 쭉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한국 회사 협력업체들의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다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지아주 탈북 남성 제임스 송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남북전쟁 이야기입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군은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합니다.
역사 속 오늘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카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날 밤 9시경 시카고 13 디코분가에 살고 있던 올리버리 부부의 집 헛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다음날 10시 30분까지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당시 시카고는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등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180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고 거리에 깔린 보도블록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날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시카고 도시를 모두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올리버리 부부가 키우던 암소 한 마리가 등불을 차버리는 바람에 외양간에서 불이 났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는 현재 건축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건물들이 많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0월 8일 동서 냉전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79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913년 독일의 루벡 지역에서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16살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귀국해서 서독 연방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브란트는 이후 서베를린의 시장이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1969년 3인당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선출된 브란트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3년 후 1974년 브란트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브란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3인당의 총재와 명예총재로 활동하던 브란트는 1992년 10월 8일 독일 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